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의 무장 조직 헤즈볼라의 후계자 두 명을 제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대체 인물과 그 다음 대체 인물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제거됐던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하셈 사피에딘이 제거됐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는 나임 카셈은 이날 연설에서 헤즈볼라는 건재하며 계속 항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휴전 협상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셈의 발언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분쟁 중단 조건으로 제시했던 가자지구 휴전이 빠져 있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오늘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레뿐의 마을 인근에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포탄과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도 밤사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깊숙한 곳에 이스라엘이가 한 대규모 공격들로 지난 1년 동안 2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2주 동안에만 1,50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이미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쟁 당시의 수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006년 전면전을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영토 진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최근 양국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접경지역인 블루라인을 넘어 지상 침공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이미 벌어진 파괴적 결과들과 아울러 레바논에서의 전면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양측이 즉각적 교전 중지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부터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을 겨냥한 노던 에로우즈 지상작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레바논 공중보건부는 7일 현재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119명, 부상자는 1,0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걸프지역 아랍국들이 자국 영공이나 군기지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도록 할 경우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이란 고위관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영공 또는 군기지 사용 등을 통해 이란에 대항하는 어떠한 행동도 전체 집단이 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러시아 서부 브랴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공중투하식 유도폭탄과 북한에서 인도된 미사일과 포병 무기들을 포함한 각종 탄약이 보관돼 있는 이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스크 당국은 무기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보그마즈 브랜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드론 24기를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마을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황보고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쿠라호브 지역의 마을 두 곳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동부전선의 전략 요충지 부흘레다르를 장악한 데 이어 도네츠크 전선 최전방 도시 토레츠크 외곽에 진입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탄약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러 지원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9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고요?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조치가 한국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미한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며 일촉즉발에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요새와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남북한을 잇는 철도 그리고 도로를 차단하는 조치들을 하는 게 이미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공식화한 배경은 뭘까요?
남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지난 1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엔 가로등도 없앴으며 6월과 7월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군의 발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군사적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믿는 게 이걸 미국에 알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김정은이 언급한 상황 관리, 이 대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한 차원, 그리고 분쟁보다는 상황 관리를 하고 싶다는 차원, 이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요새를 만들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비슷한 형태로 254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에 구조물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한반도 정세 불안 원인을 미한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최고인민회의, 오늘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에서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조항 반영과 통일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평화통일이나 북방구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였기 때문에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했습니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북한이 통일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또 영토조항이라는 것을 신설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예상이 틀린 걸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나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헌이 됐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관련 개헌을 유보했을 가능성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헌 검토를 지시했지만 김 위원장 지시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벌어질 정치, 군사적 파장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문제, 민족 문제, 영토 문제,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걸 모두 손보고 했을 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질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깊이 고민하다가 우선 유보했
또 세종
세종연구
예, 가시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경계선을 국경으로 헌법에 집어넣는 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그어진 군사 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헌법에 명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조선반도에 병존한 두개 국가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측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른바 남북관계 두 국가론에 입각한 개헌을 쉽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까요?
김 위원장이 지시인 만큼 포기했다기보다는 분위기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한 단절과 차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뒤에 헌법 개정 수순의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과 미국의 위기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이런 단절과 차단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미뤄 이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 선거와 함께 차기 제15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격식을 갖춰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다만 서해 북방 개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영토 조항 신설은 김 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토조항 개정해가지고 밝히는 순간 김정은은 남쪽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던 자신의 어떤 영토 영해를 침범하는 결과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건
왜냐하면 옛날 레를 그대로 인정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담, 그리고 그게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또 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기자, 한편 미한일 세 나라 외교 당국이 이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을 포함한 움직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포함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남아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9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3국 대표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적용한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사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어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 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수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사격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240mm 조종 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40mm 조종 방사포를 러시아 공급을 함께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지영 군축 비확산 과장은 영국의 민간단체 분쟁군비연구소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증거를 고려할 때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t could not be clearer that the DPRK has provided ballistic missile and ammunitions. I would like to reiterate
이어 이러한 제공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고도화를 막기 위해 안보리가 여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윤 과장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이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리인 탐사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threaten international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 matter of great concern. Estonia
그러면서
strongly condemned.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국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또 다른 예라며 이러한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PT is under pressure, not only with proliferation cases such as DPRKs and Iran's nuclear programs.
그러면서 가장 최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로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이 있다며 핵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루시 덩컨 군축대사도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그 전달수단은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군사물자 이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일반 토의에서 전날에 이어 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떠들면서 연중 거의 매일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을 벌여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As we have stated on several occasions, the rumor about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문 차석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허구에 기초한 소문은 그 어떤 평가나 해석도 할 가치가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러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명예훼손은 주권 국가들이 친선과 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한 유엔 헌장과 보편적 국제법에 대한 부정과 위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핵확산 금지 조약, 화학무기 금지 협약, 생물무기 금지 협약, 우주조약 등을 국제안보 환경을 개선한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와 같은 조치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탄약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러 지원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haven't seen those reports, Janie, so I can't confirm that. In terms of support to Russia, I mean, we've certainly seen.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더 우려하는 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7일 우크라이나 매체 크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은 전날 군사 누리집에서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건 주로 소수의 공병부대와 관련이 있다며 북한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탄약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이 부대는 탄약 운반에 동행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며 러시아 군대가 탄약을 배치, 보관, 사용하는 방식을 추적, 관찰한다며 러시아는 다양한 유형의 무기와 관련해 북한 탄약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최근 기소된 중국인이 북한을 위해 허위 선적과 자금 세탁, 제재 우회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위조 담배 제조와 판매를 통해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 사건의 형사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범행 동기와 의도, 행위 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발장에는 진광화를 비롯한 공범자들이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국영 담배회사들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광화와 공범자들은 위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국영 담배회사 NKTC와 약 8,43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약 5,400만 달러는 송금한 금액이고 3,030만 달러는 수취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최소 11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200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36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수행한 사실도 범죄 목록에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허위의 선적 기록을 사용해 물품을 밀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중개은행들을 속여 제재를 피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위니 엔터프라이즈의 한 직원이 진광화에게 북한 국영 담배회사에 지급된 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어로 설명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총 6건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 수단이 달러화로 명시됐고 불법 송금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직원은 두 번째 송금에 대해 은행 측에 적발돼 실제로 접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한글로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국어로 소통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또는 한국계 중국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현재 약 25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진광화가 대북제재 위반에 깊이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의 제재와 금융 규제에 따라 북한 고객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미국 달러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광화의 이메일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설립한 위장회사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 광산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광화가 2019년 2월 위니 엔터프라이즈 직원으로부터 계정정보 생성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조선 광선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받은 것도 고발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씨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27일 워싱턴 DC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북한은행원 심현섭, 중국인 친궈밍, 한린린 등과 공모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 불법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약 310건의 거래 총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처리됐는데 법무부는 이 거래가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현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친궈밍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여파는 군사와 외교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하마스의 지원 세력으로 지목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며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최근엔 소송 확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소송과 그 전개 상황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을 모두 보유한 소위 복수 국적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따라 약 40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의 당시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디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올해 7월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입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약 3주 뒤 워싱턴 DC 법원엔 하마스 피해자 약 90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역시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북한을 피소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인데 이전 소송을 합쳐 200명이 넘는 미국인이 하마스의 당시 공격을 이유로 북한을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BOA와 만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도 하마스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북한에 대한 소송인단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하마스의 당시 공격과 북한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특히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북한이 만든 무기가 하마스에 의해 이용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some Americans.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대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반명예훼손연맹의 조너선 그린블렛 최고 경영자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및 무장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다며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계기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We'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It's not new.
또한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송인단은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당시 하마스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에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의 장소인 미국 법원에서 그것도 북한을 상대로 한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더 주목되는 건 소송인단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일 2차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새로운 원고가 포함된 소장 수정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인 3명의 유가족이 추가됐는데 이들의 사망 시점은 지난해 10월 7일이 아닌 올해 1월에서 2월입니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군인과 가족이 정식으로 원고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도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번 소송 규모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투가 하마스를 넘어 헤즈볼라나 이란까지 확대된다면 소송인단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소송이 북한을 겨냥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각각의 소송에서 약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입장에선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약 233억 달러의 8.5%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비슷한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점으로 본다면 소송인단의 요구 금액이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앞선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벌금 등으로 충당한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미국 등에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VOA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 보도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례 없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of course participate in the East Asia Summit and the U.S. ASEAN Summit.
이어 블링컨 장관은 물론 긴급한 지정학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버마 위기,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국가를 강압하고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무책임한 여러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expect that the secretary will raise deepening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 of America's commitment to ASEAN and to Southeast Asia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보다 넓게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헌신과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헌신은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도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새 정부와 함께 전례 없는 미일 동맹 강화를 이어가길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며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며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핵 보유국 선언과 핵을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VOA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한국 버스의 운행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개성공단에서 무단 반출된 한국 버스 80여 대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버스가 발견된 곳은 북한 개성 북쪽의 한 지대입니다. 구글 어스에 공개된 에어버스의 지난 8월 19일자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버스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 앞 공터에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지붕 앞부분에 에어컨이 돌출된 형태를 비롯해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이 한국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외형과 같습니다. 버스는 개성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1.2km, 개성공단 버스차고지를 기준으론 북서쪽 약 9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운영 시절 한국이 제공한 버스가 개성에서, 그것도 개성공단과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에어로시티로 추정되는 버스의 운행 장면은 다른 지대 두 곳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위성사진은 개성시 북쪽 3분의 1가량의 모습만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시 중심부가 제외된 위성사진에서 한국 버스가 3대나 발견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올해 2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버스 약 85대를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로 추정되는 2개 지점에선 각각 60대와 14대의 버스가 발견됐습니다. 또 도로와 골목 등에서 나머지 10여 대의 버스가 확인됐는데 이들의 위치는 모두 개성시내 중심부와 남쪽이었습니다. 또 시내 중심도로에선 버스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도 포착돼 개성 주민들이 한국 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소 한산한 개성시 북쪽에서도 한국 버스의 운행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습니다. 이후 2022년을 전후해 최대 30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엔 추가로 약 100대가 차고지를 벗어났습니다. 이어 이들 버스가 개성시내 차고지 등에서 발견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바깥 지역으로 버스를 재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개성 북부 지역에서 버스가 발견된 사실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버스 무단 사용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는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고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 최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서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필리핀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내 동맹국 간의 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등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렌스 웡 총리가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역과 투자, 항공 연결성, 국방 안보 및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영내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웡 총리와 윤 대통령은 범죄인 인도조약,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등 6개의 약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깊이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교 50주년이 되는 2025년에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번에 체결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개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결은 한국의 첫 번째 양자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앞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도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담대한 구상과 8.15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정상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필리핀군 현대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협력과 지난해 9월 서명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표 등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한국석좌는 8일 비오웨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관계를 격상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what I would call intra-network alliances. So these are intra-network partnerships. Where U.S. allies and partners are aligning.
연석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east Asian nations doesn't necessarily impact the overall Allied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it's certainly an extension of President Yoon's pledge for South Korea.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동남아 국가 정상과의 만남이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의 연장선상이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독자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기회를 개척함으로써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라오스에서 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8일 이시바 시게로 신임 총리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다치바나 게이치로 관방부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8일 3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조 1000억 원, 미화로 6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2.8%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을 맡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한 청취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한국 제1의 대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21위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냉장고나 TV 등을 만드는 가전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18%에 이르고요. 또 삼성전자의 종업원은 12만 명인데요.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 1천만 원, 미화로 8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삼성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준 모양이군요.
줄었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 늘었는데요. 이번에는 9조 1000억 원으로 미화로 67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에 따라 매출이나 이익이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반도체 이익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AI 붐으로 인해 반도체 경기가 좋은 때입니다.
아.
반도체 수요가 많고요. 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반도체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삼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만 부진하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삼성 반도체의 주력 상품은 여러 제품에 쓰이는 범용 D램인데요. D램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린 데다 첨단 고대역 메모리 HBM은 수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이거는 무엇이고 이 제품은 왜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는 것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최첨단 반도체인데요. 인공지능 AI 기술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라이벌인 SK하이닉스는 고대역 메모리 HBM을 잘 만들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요즘 뭐 AI 관련한 이 반도체 영역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사과를 하고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전영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전영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쳤다며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저희 경영진에게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사과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국 국방장관이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네.
김영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당초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발생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인 크이우 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러시아 측 인원 20명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망자와 별도로 북한군 병사 3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들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은 러시아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는 게시물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이 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간 걸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약의 품질 문제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도네츠크인데요.
네.
이곳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크이오포스트는 7일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군이 탄약 불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러시아군의 탄약 배치와 사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을 했는데 이 탄약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전선에 있다가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의 152mm 포탄 500만 발 이상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는 북한이 공급한 탄약의 품질이 나빠서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